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여러분들께 뭘 가르쳐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빚을 좀 갚으려고 왔습니다. 저를 몇 년 전에 안수 집사로까지 뽑아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씩 1부 예배 또는 2부 예배에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거기에 다른 것밖에 딴 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얼마 전에 요이치 장로님이 어떤 특강하라고 그러시는데 아유 잘 됐구나. 그래,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왔다는 고백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고마운 건 어떤 때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거다. 그런 말씀 하실 때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51년 정도 다녔는데 뭐 거의 개근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저만큼 성적 좋은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질적으로는 신앙심이 별로 깊지 못한 것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당신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할 때마다 고맙단 말씀이죠. 그러나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해지는지 잘 몰라갖고 난감합니다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많이 그래야 될 것 같으나 제 생각 같아서는 현실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알고 있어야 더 거룩한 게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현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저도 현실 감각을 좀 더 늘리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 어디 좀 떨립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에피소드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정운천, 정운찬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에 촛불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시위대 옆에 가서 연설을 했답니다. 아주 길게는 안 하고 간단히 했는데 그 부근에 있던 여학생 세 명이 각각 한마디씩 했다죠. 한 여학생이 야 정말 총장치고는 말 되게 못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총장이라고 말 다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마지막 사람이 서울대 총장 해먹었으면 됐지 뭐 농림부 장관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제가 미국 가서 살았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정운천 장관으로부터 왔죠. 저는 그분을 그때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만 이메일에다가 지난 봄에 저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훼손된 것 같아서 참 미안하다. 그래서 참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어떡합니까? 답을 금방 해줬습니다. 정운천 장관 때문에 저의 이름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저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제 동료 한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전북 지역에 있는 어떤 기독교 계통 대학에 취직을 하려고 갔었습니다. 이제 그 이른바 조합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교수가 이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냐? 근데 뭐 얼떨결에 거짓말로 안 다니는데 다닌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사실 가기 전에 저한테 그 기독교 교통 학교 가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혹시 기도를 시킬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시키면은 먼저 세상을 위해서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가르쳐줬더니 그 준비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맨 나중에 이상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래갖고 그냥 뭐 틀림없이 몇 곡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입니다. 작년 2010년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기념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고, 6.25 60주년 되는 해고, 4.19 50주년, 무슨 5.18 30주년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가졌고 현재 세상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좀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다 그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작은 집단이라면은 저는 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허용을 하시면은 질문도 받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과거도 좋지만 현재를 한번 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밝은 면도 많고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냥 세상을 경제적인 거하고 경제 외적인 것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밝은 면은 뭐가 있고 또 경제 외적으로 밝은 면은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리고 또 어두운 면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두운 면은 무엇이고 또 경제 외적으로 어두운 면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세계적으로 아주 커다란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나라냐면은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동시에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나마나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세상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동시에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7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6이었는데 금년에 한국이 거기에 끼어서 7번째 나라가 됐죠. 그 여섯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입니다. 뭐 굉장한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작년에 주민등록상으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은 이미 2007년에 2만 달러가 넘었었습니다만 2008년, 2009년에는 경기가 침체하고 또 환율이 올라가서 1인당 소득이 달러 표시로 2만 달러가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6% 이상 경제가 성장하고 또 환율도 좀 떨어져서 2만 달러가 넘게 되고 드디어 5천만, 2만 클럽에 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사상 5천만 인구의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한 나라는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작년에 G20 회의가 여기서 열렸습니다만 G20을 넘어서 G10, G5로 향해 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G7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G7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드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룹 7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여섯 나라에다가 캐나다가 하나 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강해지니까 G8 한번 하자 해서 그 일곱 나라에 한 나라 러시아 더한 게 G8이고 그것만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열두 나라 더 집어넣고 G20이 됐는데 그 중에 한국이 꼈던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제는 한국이 G7, 5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지난 1월, 2월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G20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G7에 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당장 캐나다 학생이 캐나다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내 기준이다. 캐나다는 소득은 굉장히 높지만 인구가 3,300만밖에 안 되는데 뭐 G7에 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웃대어서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릭스라고 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Why not BRICS? 왜 BRICS는 못 끼냐 그래서 당신들은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소득 몇천 달러 갖고 어떻게 제 기준에 G7이 되겠냐 하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시 경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미시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은 7~8개 산업이 세계 1등 내지 5등을 하는 그 산업 강국이기도 하고 또 세계의 1등 제품 하는 것이 200개 가까이는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나라가 됐다 하는 말씀은 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뭐 다른 예도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드디어 한국이 세계 7대 그 수출국가가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9등, 10등 했었는데 작년에 8등하고 커다란 차이가 나는 7등 국가가 된 것도 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에서 저 7등 한 것까지 합해서 이 37 국가가 됐다. 제가 이렇게 저 농담으로 저 얘기했습니다. 37이 뭐냐고 제 친구가 물어보길래 자, 아무 뜻도 없다. 옛날 우리 집 앞에 37 미장원도 있었고 37 사진관도 있었고 이렇게 했다고 농담을 한 적이 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경제 외적으로도 이제는 저 밝은 면이 많이 저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부터 드디어 한국이 본격적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전에도 원조를 뭐 전혀 안 준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DAC라고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그러니까 저 발전원조 위원회에서 한국이 24번째로 본격적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됐습니다. 과거에 많은 원조를 받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조를 주게 됐으니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30억 달러를 해외에 원조로 주게 됐습니다만 그게 절대적인 규모로도 별로 큰 게 아니고 GDP 규모로도 별로 큰 게 아닙니다만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총리 그만두기 전에 수개월 동안 아프리카, 중남미, 또 동남아, 중동 국가에서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온 줄 알았더니 사실 그 실내용은 모두 다 그 30억 달러 중 일부 좀 자기 나라에 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외국 갔다 와서는 어느 나라로부터 원조 얼마 받게 됐다. 어느 나라로부터 차관 얼마큼 받게 됐다고 하는 게 신문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지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감사 표시를 하는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60주년을 맞아서 그 참전 16개국 군사를 보내준 16개국하고 의료진을 보내준 5개국에 사람들을 보내서 고맙다는 표시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상당수를 특히 참전 용사들 또 의료진으로 왔던 분들을 모셔다가 융숭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많은 리스폰스가 있었습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나라인지 몰랐다. 참 훌륭한 나라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국 사람 말로는 자기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원조를 많이 해줬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 한국이 이렇게 고마운 표시를 하는 걸 보고 참 놀랐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영국은 전부 식민지할 목적으로 원조를 줬으니까 고맙다는 표시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농담을 했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감사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자신도 사실 감사한다는 마음을 품기도 힘들고 품었다 할지라도 제가 좀 수줍은 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을 잘 표시 못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분이 좋은 거는 이겁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가 부족하긴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한류풍을 타고 아주 여러분들 아프리카까지 중동, 동남아, 미국, 일본에 전부 전달되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한 6년 전만 해도 제가 서울대학 총장할 때 동경대학 총장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한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류 뭐 이병헌도 알고 최지우도 알고 또 누군가 배용준도 다 잘 압니다만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는 일본에 구박받는 40대 주부들이나 좋아하지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없다. 자기도 몇 번 봤는데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멋쩍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동경대학 총장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다시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한류에 대한 생각 바뀌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우 정말 그때 미안했다. 그때는 자기가 몇 편의 드라마나 영화만 보고서 쉽게 대답했는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열심히 봤더니 거기 유니버설 메시지가 들어있더라. 참 좋다. 일본은 그 이제 정말 수십 년 또는 백 년 이상 경제 발전을 해갖고 세계 경제 2대 국, 3대 국 하는 정말 대국이 됐는데 세상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다. 소위 유니버설 메시지가 없는데 그 한국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은 가족의 사랑, 개인 간의 사랑, 가족의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다. 정말 참 멋있더라.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앞으로 배울 것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교수들은 별 거짓말 안 합니다. 6년 전에는 구박받는 40대 주부들이나 좋아한다 그러더니 2010년 11월에 와서는 그때 참 미안했다. 정말 훌륭하다 하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다면 이러한 좋은 점들은 유지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서 그 한국이 G5 국가도 되고 문화적으로 볼 때도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자면 과거에 무엇들이 우리들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나 이걸 좀 알아보고 그때 성공의 요인들을 살려가지고서 더 그 작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제 그 취향에 따라서 뭐 골라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 외국과 교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다. 이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써온 거를 좀 지루하실 때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 세 가지는. 그 한국은 훌륭한 우방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UN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UN 감시로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신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UN 안보리 결의안 84에 따라 16개국이 병력을, 5개국이 의료부대를 파병하였으며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은 수백 마리 떨어진 한국 땅에 기꺼이 달려와 신생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다 아시죠? 미국의 유수대학에 가면은 그 본부 건물에 그 한국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거 보면, 벽에 다 실려 있는 걸 보면 참 숙연해지지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감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 오늘도 부산에 있는 UN 기념공원에서는 21개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국제 인도주의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인도적 사업은 우리가 과거 전 세계 우방들로부터 받은 호의와 친절을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첫째 번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원을 많이 받았고 사실 여기다가 안 썼습니다만 외국 60년대에서부터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그중에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1954년에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고 미국의 그 저 성격을 잘 알고 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대통령이 그거를 저 간파하고 가려면 꼭 가려면 우리는 북진통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실력으로 북진통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북진통일을 한다고 막 그 얼음장을 놓으면서 미국한테 정 나갈 거면 우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라 해갖고 어거지로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방위의 그 우산이 돼서 우리가 국방에 관심을 안 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그 예산을 안 쓰고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에서 이 대외적 측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천연 자원과 자본이 없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교육은 한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각인시키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신분 상승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 다녔던 학교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교육이 성공을 의미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국 경제 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저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 그렇습니다. 당시 교육은 이 저 학교 교육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가정 교육도 지금보다는 저는 훨씬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교육도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하다못해 국민 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교육이 상당히 피폐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서울대학 교수를 31년이나 했고 외국에서 교수까지 하면 34년이나 한 사람이 한국 교육이 피폐하게 됐다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교육을 뭐 잘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이제 시골에서 나시고 한 10년 가까이 살다가는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5남매였었는데 그 저희 부모님하고 저를 포함해서 5남매가 서울로 이사로 오고 나서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서 저희 어머님이 5남매 키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 때까지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점심을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쌀밥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정말이냐고 물어보길래 잘 생각해봤더니 그 명절날하고 생일날은 예외고 또 저희 집은 뭐 저희 아주 유교 집안이라 제사를 꼭 지냈는데 제사날, 명절날, 생일날 빼놓고는 저 쌀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았냐? 그래서 뭐 아침에는 미국에서 온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을 먹고 살고 저녁에는 미국에서 온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로 만든 옥수수 죽 또는 수제비를 먹고 저 6년을 저 살았습니다. 점심에는 이제 그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11시 50분쯤은 밖에 나가서 동산 가서 저 놀고 12시 50분쯤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이제 동산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관에서 막 서성대고 있으면 다른 반 선생님들이 너 벌써 10시 반에 점심 도시락 다 까먹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막 저 군밤도 주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를 싫어합니다. 특히 낮에 오는 비를 싫어하고 낮에 비만 오면은 밤에 오면 될 것 같다가 낮에 이렇게 오나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별 생각이 저는 안 납니다.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그 아주 확실한 생각은 별로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키신 것이 한 번도 저한테 반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그 요새 학교에서 배우는 학예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나 그런 거 하지 말게나 이렇게나 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제가 밖에 나가서 잘못이라도 저지르고 와서 집에 와서 고백하려 치면 자네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나 이렇게 크게 저 혼내시는 게 고작이었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다 보태서 또 그 제가 좋게 그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는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씀하셨는데 잔치집에서 부르더라도 세 번 이상 간곡하게 청하지 않으면 가지 말게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산에 나가서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작년에 총리로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저 그 자리를 제안을 받았으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그때마다 신문에 왜 안 가냐고 준비가 안 돼서 안 간다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한 세 번 와야 되는데 두 번까지만 오고 안 와가지고 안 갔는데 저 이명박 대통령은 2006년인가 7년부터 저한테 다섯 번째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탁을 다섯 번째로 하면서 총리에 오라고 그래서 세 번도 넘었고 이제 뭐 대통령이 서민 출신이라는데 나도 서민 출신이니 서민을 위해서 한번 일해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냥 그 넘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르치신 것은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식탁이라는 용어가 없었죠. 저희 다닐 때는 그 앉은뱅이 소반이라고 그러나 그 밥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 먹을 때 그 멀리 있는 반찬을 먹으려면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말게나. 그래서 그건 먹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저희 집 밥상에 손에 닿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에 맞게 살라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집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특히 어머님 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자식들한테 제가 잘 가르치고 있냐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의 성공은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한국인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 이건 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예만 든다면은 하나는 60년대 당시 서독으로 간 광부 간호사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내준 돈도 중요하지만 하도 열심히 일하니까 서독 정부에서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해갖고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차관을 대규모로 제공한 나라는 당시 서독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파견된 광부와 그 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월남전에서 월남전에 군인도 가고 저 민간인도 갔습니다만 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으로 인해 들어온 달러가 15억 달러 정도는 됩니다. 지금은 크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1969년에 저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대학이 당시 상공부를 위해서 한 연구 용역의 제목이 뭐였냐면 수출 10억 불 달성 방안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69년의 연구가. 그런데 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한 15억 달러 들어왔으면 굉장한 건 아닙니까? 그때 저 월남 가서 저 전투한 군인들 또 민간인들의 그 경제 발전의 기여는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중동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각 집안에 그냥 자녀들이 한둘인데 어떻게 서독 광부로 보내고 월남전에 보내고 저 이 중동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은 뭐 저희들도 오남매였지만 보통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장자하고 막내는 애지중지 못 보내지만 이남, 삼남, 사남은 적당히 방목을 해갖고 저 아니 뭐 월남 할 수 없지, 중동 할 수 없지, 서독 할 수 없지 이렇게 보낸 것이 한국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저 말보다 글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가혹할 정도로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현대사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있는 곳이라면 한국 젊은이들은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서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서 그들의 몫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의 근면에 감명받은 독일 정부는 한국에게 대규모 차관을 약속하게 이릅니다. 1970년대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었을 때 많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파이프라인과 수로 건설을 위해 중동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한국에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오늘날의 밝은 면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두운 면도 상당히 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의 가장 큰 것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 특히 경제적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그 심한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97년의 외환위기, 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극복 과정에서 얻은 과실은 소수 대기업에만 편중되어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 일반적 공론입니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역이던 MRO, 쉽게 얘기하면 문방구입니다. 그 다음에 SSM, 슈퍼마켓이죠. 그 다음에 금형 사업 등은 물론이고 외식 사업, 웨딩 사업 등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대 계열이라는 거 아시죠? 뭐 삼성, 현대, LG하는 상위 10대 계열의 10대 그룹의 계열사가 2008년에 405개였었는데 현재 617개입니다. 닷새에 한 번씩 10대 그룹의 계열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전, 저 before tax요. 세전 수익률이 대기업은 2007년에 7.9%에서 작년에 8.4%로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2007년에 3.8%에서 작년에 2.9%로 떨어져가지고서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고 중소기업은 점점 여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도 한번 따져보자면 여러분들 아마 지니 계수라는 데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니라는 사람이 개발한 계수가 있습니다. 그게 0이면은 소득이 완전히 균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1이면은 한 사람이 다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0.4가 넘으면은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고 되게 0.3 이하면은 뭐 대체로 괜찮다 그러고 0.3 넘으면은 소득이 상당히 불균형되어 있구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위기 이전에는 한국의 지니 계수가 0.28 정도 됐는데 위기 이후에 지금 0.32, 0.33으로 돼가지고서 소득 불균형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더 그 드라마틱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1999년에 5,800만 원에서 2009년에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위 20%의 1인당 소득액이요. 그런데 하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그래서 상위 20%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같은 기간에 306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으로 따지는 겁니다. 1년에 상위 20%가 9천만 원, 하위 20%가 199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굉장한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45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지금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에 2080 사회라는 게 있죠. 그거는 잘못하다가는 20% 사람들이 80% 소득을 얻을까 걱정이다 하는 건데 현재 한국은 20% 사람들이 상위 20% 사람들이 소득을 70%, 72%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만큼 양극화가 심화돼서 우리나라는 현재 두 가지 위협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이고 또 하나는 그 저 극심한 사회 양극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 5, 60년간 발전한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시 경제 외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제가 세 가지 저 자랑스러운 점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만 매달린 나머지 우리 고유의 것도 잘 지키지 못하고 한국 문화가 저 경제 성장을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저희 박지 못한 어두운 면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제 과거에 저희 우리의 성공을 가져온 것은 키우고 또 앞으로는 잘 안 될 것은 잊어버리고 어둠을 가져온 요인들은 고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성공을 가져온 요인 중에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외국과의 교역, 그 다음에 하면 된다, 무슨 캔도 스피릿, 파이팅 스피릿, 헝그리 스피릿 이런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외국의 원조를 주는 나라가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교류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나라일 때는 외국에서 아주 쉽게 기술을 넘겨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그 같이 그 경쟁하면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우리가 쉽게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도 어렵게 됐고 헝그리 스피릿, 파이팅 스피릿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는 어렵습니다. 한 가족의 하나, 둘, 셋, 난 저 분들이 어떻게 그 저 쉽게 자식들한테 헝그리 스피릿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은 거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교육을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언제부터 가르칠 것인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 총장 됐을 때 갑자기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해갖고서는 교육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169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1690년대에 나온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로크라고 있죠. 로크라는 사람이 쓴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로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체력, 위기 극복 능력, 창의력, 대담함. 그리고서 여유가 있으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하고 수학 가르쳐라 이렇게 저 돼 있습니다. 물론 영어 시간에는 그라마만 배울 것이 아니라 저 이 과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시사도 배우는 것입니다만 수학은 논리를 위해서, 영어는 왜 가르치냐면 언어는 사고의 도구다, 사고는 사상을 만든다, 사상이 많이 있어야 문화가 발달한다는 의미에서 저 언어하고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체력, 위기 극복 능력, 또 창의력, 그 다음에 담대함 이런 것이죠. 영국은 철저히 교육은 체덕지입니다. 체육, 덕육, 지육인데 우리는 지덕, 체육 있지 않습니까? 지육, 덕육, 체육인데 체육 뭐 저희 때도 하나만 하였으니 요새는 더욱더 하나만 하인 것 같고 덕육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지육 뭐 거의 비슷합니다. 내신이건 수능이건 덜 틀리기 경쟁이에요. 그래서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교육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 책에 보면은 그 토론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책의 목적은 영국 시민을 민주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 목적을 갖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아까 다섯 가지를 저 이건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토론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때만 해도 영국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이 주입식 교육을 토론식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언급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성공의 요인 중에 두 번째인 교육을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R&D, 연구 및 개발을 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및 개발에서 연구의 제목마저도 위에서 결정되면 안 되고 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해야 되고 한국이 이제 세계의 리딩 국가가 됐으면은 이제는 저 응용도 좋지만 기초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한국 R&D, 한국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은 잘하는데 연구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R&D에서 디벨로프먼트는 상당히 하는데 리서치는 잘 못하는 나라고 영국 같은 나라는 리서치는 참 잘하는데 디벨로프먼트를 못한다. 연구는 잘하는데 개발을 못하고 한국은 개발은 잘하는데 연구를 못하는 나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초연구, 장기적 연구,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경제적 성공과 경제 외적인 평판의 좋아짐이 우리가 밝은 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경제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제도 성장하고 오늘도 성장하고 내일도 성장했다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저 미래에 쓸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배양해야 되는데,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또 미래의 생산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투자가 너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 부진한 이유가 뭘까? 한번 뭐 아주 통상적인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좀 지극다, 이런 식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미시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해서 첨단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첨단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투자 있어서 투자 대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투자 대상을 잘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드리는 저희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잘 시켜서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연구 및 개발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바로 요새 제가 관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입니다. 아까 동반성장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두운 면은 사회적 양극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양극화를 고쳐야 되는데, 그 사회적 양극화는 빈부 간의 양극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도농 간의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가장 커다란 주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불식하고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반 성장 발음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동반 성장하면 이응, 이은, 이응, 이응이라 이은이 이응화 돼갖고 동방 성장 발음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들한테 익숙한 동반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있는 동반 자살 받기. 동반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청와대 가서 동반 성장 회의를 한번 할 때 여러 사람들 발표하고 마지막에 동반 성장 위원장 3분 얘기하고 대통령 5분 얘기함으로써 끝냅시다 그럴 때 제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어요. 동반 성장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여러분 동방 성장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그 주의를 안 줬더라면 동반 성장 했을 텐데 주의를 주는 바람에 동방 성장이 됐다고 농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장기적 교육, 단기적 R&D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장점을 살리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혁신적, 창의적 기술 혁신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납니다. 대기업은 그 많은 중소기업들의 중소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잘 이렇게 조합하는데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한국의 대기업 그룹들은 너무 커져갖고 이 중소기업하고 같이 놀 수가 없는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문 과정 또 납품 과정 그 다음에 정산 과정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돼서 을인 중소기업은 갑인 대기업하고 협약을 맺으면 그게 을사협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협약만 맺으면 을이 죽는 을사협약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구두 주문을 합니다. 한 10개만 만들어줘 하고 나서는 10개 만들어 갖다 내면은 7개밖에 주문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3개가 폐품이 돼버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 과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납품과 후려치기가 아주 아무나 아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총리할 때 3번이나 아주 큰 중소기업입니다. 저 납품을 한 천억 내지 2천억 하는 중소기업 주인이 셋이나 따로따로 와갖고서 이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우, 정말 너무 후려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민 갔다 와라. 그러면 당신 많은 재산 내가 관리해 주겠다고 저 했었습니다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 대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의 실상을 조사해 봤더니 해마다 나빠진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고 그걸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경제 현장에 대해서 과거에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아셨겠지만 지금은 청와대에 계셔서 모르는 것도 있을지 모르니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9월 29일 날 제가 그만둔 다음에 중소기업 대책이 나오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는 12월 달에 생기고 저 한 것입니다만 납품 과정에서 후려치기를 뭐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절기마다 해마다 10% 깎자, 20% 깎자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세 번째 정산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음 결제를 한단 말씀이죠. 이거를 현금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문은 구두 주문 대신 서면 주문, 그다음에 납품가는 후려치는 대신에 그 협력업체가 물건을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연동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현금 결제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틈가 없어져 버렸어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있다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막 들어가가지고서 대기업들이 콩나물 두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장의 70%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두부 시장도 70%가 지금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잘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 보태가지고서 결국은 중소기업의 실력 향상이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도와주려고 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개선이 정착될 때까지는 임시조치를 하자고 나온 것이 이익공유제입니다. 그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은 바꾸더라도 내용은 고칠 생각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그냥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공유제 하니까 무슨 공짜야?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래갖고 저보고 뭐 급진 좌파의 사회주의자 아니에 반시장주의자로 찍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제 그러니까 또 규제 해갖고 공산주의적 규제 이렇게 해갖고 저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공산주의자며 급진 좌파 반시장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제 얼굴로 봐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제 교육 배경으로 봐서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만 이건 무슨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조리가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경제의 현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사는 경제입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수가 더 많은 게 좋은데 지금 수출 의존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작년에 수출이 4,600억 달러입니다. 수입이 4,200억 달러에서 400억 흑자가 났습니다만 그 합하면 8,800억 달러죠. 8,8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가세요? 아마 안 갈 겁니다. 8,800억 원도 안 가고 1억 원도 잘 안 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8,8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다음 정도로 큰 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0만 달러씩 쓰시더라도 아직 다 못 쓸 돈입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쓰면 1년에는 3억 6,500만 달러예요. 1000년이면 3,650억 달러고 2000년이면 7,300억 달러인데 지금 2000년 조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무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다 빼버린다면 우리가 7대 수출국이 된 것이 자랑스럽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요. 수출 잘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품질이 좋든지 가격이 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비해서는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수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선 값을 싸게 해갖고 국제시장에 내놓자 하는 건데 값을 싸게 하려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조립 과정에서 쓰는 부품들을 싸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후레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는 금방 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느 대기업을 보면은 이익이 17조 나왔고 대개 10조를 예상했기 때문에 7조를 추가 이익으로 생각했고 2조는 임직원한테 나눠주고 한 5조는 사내 유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 7조 초과 이익이 나온 거는 부분적으로는 납품 업체들이 좋은 부품을 줬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 납품 가격을 후려쳤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그 회사 사람들이 조립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납품가 연동제, 서면 주문, 현금 결제, 또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를 금방금방 쉽게 끊지 많음, 또더 넓은 의미에서 갑을 관계의 청산을 통해서 갑갑 관계를 만들어야 함. 이러저러 가지도 있지만 이것들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초과 이익이 나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 기금을 조금 내서 사회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돈으로 쓰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그 기술 개발하는 데 쓰자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교과서에서 못 봤다 그러는데 교과서 못 보기는 60년대 책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안 나온 것이지 지금은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게 아주 뭐 경영학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에 많이 그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공유제도 뭐 초과 이익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판매 수익 공유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겨를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것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이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한테 괜찮은 평판을 세상 사람들이 해준다면은 그 평판을 또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박 목사님 그냥 설교 길어만 지시면 오장 찬송가 안 부르고 금방 축도하시고 그러시는 걸 보고 우리 남포계는 일찍 끝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강박관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은 영어로 three more입니다. M-O-R이라는 단어 있죠. more 세 가지 more. 첫째 번은 이겁니다. 좀더 more open, 열렸다는 것이 더 개방적이죠. more open, 다양성을 인정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단일 문화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 아시죠? 다문화 가정은 늘어나고 한국으로 이민한 귀화 한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피부색을 지닌 한국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크게 운동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분들이 하셔야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도 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공동의 가치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건 대외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를 좀 이렇게 건사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좀 역지사지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more confident, 좀 더 자신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첫째 번은 more open, 두 번째는 more confident, 좀 더 자신감을 가지자는 것이죠. 현재의 우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20세기 초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은둔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젊은이들은 글로벌 세대라 불리며 세계 속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작년 초 밴쿠버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한국 선수단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과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신중한 자세와 강한 의지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국들과의 풀리지 않은 과제들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는 지구촌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more confident고 세 번째는 more compassion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아까 제가 4,600억 달러어치의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첨단 기기의 수출 강국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들의 수출에 더해서 비전과 희망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에 저 수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의 평판을 좋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인데 좋게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우리가 내용이 있으면서 좋게 평판을 받으려면 더 개방하자, 더 자신감을 가지자, 더 따뜻하자, 그러니까 더 연민을 가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유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아까 이거 쓸 때는 말씀할까 말까 했습니다만 아까 저 말씀을 하신 것하고 통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929년 그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는 그의 시 동방의 등불을 통해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시는 이거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게 타고르의 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작년에 제가 메모해둔 그 글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다가올 새로운 100년에는 1910년, 2010년, 앞으로 이제 2110년이 안 되겠습니까? 다가올 새로운 100년에는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지구촌 곳곳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밝은 등불로 환하게 빛나며 한국에게 헌신적인 우정을 보여준 세계에 보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 과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좋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 더 지루하실까 봐 걱정은 되지만 하나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누구한테 돌려줄 명함도 없습니다만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반성장위원회 일이고 또 하나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그다음 뭐더라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저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제주도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정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걸 그냥 따르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third millennium 새천년에 들어와서 일단의 그 법률가들이 스위스에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New Seven Wonders Foundation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재단을 만들어서 한 수년에 걸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다시 정했습니다. 뭐 만리장성도 끼고 뭐 예수상도 끼고 해서 저 그 선정된 데는 관광 수입이 한 70% 정도 저 늘었고 그 나라의 평판도 늘 저 올라가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재단 사람들이 재미를 본 모양입니다. 재미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최초의 목적이 뭐였냐면 새 천년에 들어와서 세계 평화를 더 꾀하고 또 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위해 가지고서 노력하자. 동일한 플랫폼, 동일한 토픽을 가지고 같이 사고하고 같이 행동하고 저 하면은 세계의 민주주의가 더 보급이 많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첫째 번 했던 것이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였는데 그거는 사람의 손이 간 7대 불가사의라면은 사람의 손이 안 간 자연 7대 불가사의로 New Seven Wonders of Nature 이런 걸 저 만들어갖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을 452군데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28군데를 골랐습니다. 28군데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골랐습니다. 그중에 제주도가 하나 끼었습니다. 28군데 중에 하나 낀 것이죠. 그 자체로도 큰 영광입니다. 후지산도 안 됐어요. 후지산은 아름답긴 하지만 일본의 경제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생긴 산업 폐기물을 전부 거기다가 묻었답니다. 그래서 자연 보존과 거리가 멀다 해서 탈락하고 이건 아주 저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고 장가계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지만 아름답다 그러대요. 장가계 보고 즐기면 되지 거기다가 저 엘리베이터를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이것도 안 된다 해서 거기도 빠지고 백두산도 탈락, 금강산도 탈락, 설악산도 다 탈락하고 이제 남은 게 이 동북아 지역에는 제주도 하나밖에 없는데 제주도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화산, 기생화산, 뭐 수풀, 뭐 참 많이 동굴, 동굴도 석회암과 그 저 용암이 같이 있는 그 저 동굴은 제주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또 거기다가 제주도에 폭포까지 칭찬하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정방폭포가 무슨 폭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직접 흘러가는 폭포는 세계에 없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저 사실 2007년부터 9년까지 그 투표에서는 저 제주도가 못 낄 뻔했는데 전문가들 심사에서 28군데 끼고 그 전문가들이 저한테 와서 제주의 아름다움은 너희들만 모른다 이렇게 저 하는 얘기를 저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공교롭게도 12월 13일에 동반성장위원회도 발족되고 거기 위원회도 발족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는 제주도에서 그냥 팽개치려고 그랬던 것을 새 지사가 와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28군데 중에서 14등 안에는 들었어요. 몇 등인지는 발표 안 합니다만 그리고 한 10여 주 동안 이 저 그 득표 증가율이 1등이었었는데 3월 말에 어떤 비판 인터넷 신문에서 시비를 걸고 해가지고 한 달여 동안 주춤해서 지금은 하루에 한 10만 표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아주 그 성공할 거로 봅니다. 11월 10일까지 투표하는 거고 투표가 나는 게 뭐 저 인터넷 투표도 있고 전화 투표도 있는데 인터넷 투표는 저 여러분들이 그 한번 하시면 한 아이디 카드로 한 번밖에 못 하고 또 일곱 지역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전화 투표는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고도 600번을 했을 겁니다. 지금 저 뭐 하루에 한 낮에 10번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이렇게 저 한 600번은 더 했을 것 같은데 저 여러분 좀 해주십시오. 저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한 번 전화하는데 150원. 그 다음에 시간은 15초입니다. 12월 달에는 한 번 전화하는데 1500원이 들었고 시간도 1분 들었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우리가 140원으로 깎고 시간은 역시 또 1분이었는데 그때 1분은 영어 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막 설명이 나오고 뭐 투표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들어야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보통 영어가 아니라 또 영국식 영어라 전화 했다가 그냥 5천 원에 끊는 사람이 70% 됐다는 거죠. 겁나갖고 끊는 사람이. 그래서 한글로 바꾸자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001-1588-7715로 하면은 금방 한국어는 1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772로 다시 돌리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불러. 괜찮습니다. 저 001. 아, 저 이게 전화를 끊어놨네. 아까. 자, 001-1588 이리 오세요. 빨리빨리 아니냐니까 1588, 그 다음에 7715 7715입니다. 001-1588 7715 하면은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여긴 뭐 세계 7대 자연관광 어떻고 나오고 나서 한국어는 1번, 그 다음에 for English 뭐 press button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1번 받으신 적 있죠? 받은 분 돌려보세요. 001 하셨어요? 001-1588 7715 하면은 저 뭐 한국어는 77, 한국어는 1번하고 원하시는 번호를 돌리세요. 전화는 7, 아, 제주는 7715입니다. 나옵니다. 눌리시면 한 표인데, 여러분 저 낮에 심심할 때 한 두 번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십시오. 이거가 되면은요, 관광 수입이 제주도만 가겠습니까? 와서 설악산 서울 가고 해서 한 70만 명이 더 온다는데 그 액수는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이 경제성장을 잘하는 공업국가이긴 한데 아직 저 문화적 평판은 그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원조 많이 주는 거, 뭐 한류, 무슨 감사하는 나라 이렇게 그런 것까지 막 갔다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주도가 선발이 되면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 잘 보존한 나라로 한국이 저 각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스위스 그러면은 알프스, 시계, 아인슈타인 생각나갖고 정말 좋은 나라로 알았는데 안 아름다운 건 아닌데 정말로 살기 어려운 나라고, 살기 어렵다 보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약삭빠르고 야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직도 그 어릴 때 평판이 생각이 나서 스위스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제주도가 여기 선발이 되면은, 선정이 되면 한국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